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의 주요 거점이던 모술 공항을 탈환했습니다. 이라크 보안군과 긴급 대응팀, 연방 경찰, 대테러 부대 등은 오늘 오전 모술 공항과 인근 군사 기지에 대한 총 공세를 펼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라크 긴급 대응팀과 경찰이 모술 공항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이라크 관영 텔레비전의 발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서부 나머지 지역을 완전히 탈환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SIL은 지난 2014년 모술을 장악했으며 이라크군은 모술 탈환 작전을 전개해 지난달 모술 동부 지역을 탈환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늘 시리아 평화회담이 재개된 가운데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시리아 정부 협상 대표들과 내전 종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정부 대표들과 만난 뒤 오늘 시리아 반군 협상 대표와도 면담할 계획입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앞서 어제 양측 간 평행선에 당장 돌파구가 보이지는 않지만 평화 계획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이 제네바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건 9개월 전으로 당시 회담은 휴전협정 위반이 거듭돼 자초됐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장관은 오늘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최근 조치들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멕시코 정부와 국민들은 다른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조치들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비데가라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오늘로 예정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1일 미국 내 모든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추방 지침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이 정보전 부대를 신설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어제 러시아 의회에서 선전을 영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전 부대 신설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샤마노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은 인테르팍스 통신에 정보전 부대의 임무는 국방시설을 보호하고 적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르 오제로프 상원 국방위원장도 정보부대가 러시아의 자료 시스템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뿐 해외를 대상으로 어떠한 해킹 공격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해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 같은 부대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 열도, 일본명 북방 영토에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며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올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포함해 남쿠릴 열도에 사단 규모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만일 북방 영토에 러시아 병력 강화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는 일본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파키스탄 동부 지역에서 오늘 대형 폭발이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폭발은 동부 도시 라호르의 한 고급 시장에서 발생한 가운데 파키스탄 관리들은 아직 폭발의 원인이 분명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폭발은 파키스탄 당국이 처음으로 테러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전국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에 대한 수배령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남 피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정남은 쇼크사한 것이고 북한 암살설은 한국 측이 지어낸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전달보다 13% 감소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4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국적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수사 결과를 비판한 북한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김정남 씨 살해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수배령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3일 기자들에게 북한 국적자 4명의 행방을 쫓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폴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190여 개 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로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수배와 체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만 북한은 인터폴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북한 국적자는 리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리제남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김정남 씨가 피살된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등을 경유해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평양행 항공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CCTV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또 용의자로 추가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과 고려항공직원 김우길에 대한 수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광성에 대해선 그가 외교관으로 면책특권 대상인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 외교부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현광성을 직접 겨냥한 듯 숨길 게 없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만큼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외교관 신분이 아닌 김우길의 경우 경찰이 면담을 위해 체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서 현재 경찰이 그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칼리드 청장은 김정남 씨 유족의 DNA 채취를 위해 말레이시아 경찰을 마카오로 파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어떤 DNA 샘플도 외부로 보내지 않았고 특정인의 DNA 샘플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경찰을 해외로 보낼 계획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칼리드 청장은 최근 북한 대사관이 말레이시아의 수사 결과를 비판한 데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이번 일은 북한인이 개입된 형사사건이라면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형사사건에 맞춰 수사를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어떤 개인이나 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그때도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수사 상황을 비난하는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다른 고위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더 스타 신문에 따르면 세리 나스리 아지즈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 장관은 여기는 북한이 아닌 말레이시아고 우리는 우리만의 법이 있다면서 최근 말레이시아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북한 당국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아지즈 장관은 특히 북한을 깡패 국가로 지칭하면서 말레이시아인들이 북한으로 여행 가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툭세리 히사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도 어떤 범죄 사건이든 발생한 국가의 법에 따라 수사돼야 한다며 그런 점을 볼 때 북한 대사가 대사의 의무에서 탈선해 도를 넘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인 장관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는 외교적 반칙이며 북한 대사의 발언은 무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에 나서면서 두 나라의 외교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이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결탁해 정치화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강 대사는 22일에도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말레이시아 당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북한 측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외교적으로 무례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김정남 암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을 비롯해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는 북한 배우설을 한국 측이 지어낸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공화국 국민의 쇼크사로 규정하면서 북한 배우설은 한국 정부가 지어낸 음모 책동이라고 주장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정남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뒤 열흘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입니다. 담화는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외교 여권 소지자인 공화국 국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것은 뜻밖의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사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 씨라고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담화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보수 언론들이 독살설을 제기한 뒤 말레이시아 비밀경찰이 개입해 시신 부검 문제를 검토하면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무성과 병원 측이 사건 초기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하고 현지 북한 대사관에 시신을 넘기겠다고 통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지의 북한 대사관에서 사망자가 북한이 발급한 외교 여권 소지자로서 치외 법권 대상이 되므로 절대로 부검을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말레이시아 측이 부검을 강행했다며 이는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고 인권 유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특히 이런 말레이시아 측의 행위가 한국 당국의 북한 모략 소동과 때를 같이해 벌어졌다며 화살을 한국 측으로 돌렸습니다. 담화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보수 언론들이 퍼뜨리는 북한 소행설은 낭설이며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이미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고 그 대본까지 미리 짜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따라서 이번 사건의 정확한 해명을 위해 공동수사를 벌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일축했습니다.
또 이런 음모적 책동이 한국 정부의 숨통을 열어주고 국제사회 이맥을 돌려보려 하는 것이라는 등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정부도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주장을 망상과 거짓으로 일축하며 근거 없다고 단호히 부정하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주장을 억지이자 궤변이라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한국을 걸고 들어갔고 나중엔 말레이시아 정부까지 걸고 들어갔다며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북한이 지금의 국면을 바꾸기 위해 모종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성명도 그렇습니다만 우선은 이렇게 성명으로 대응했습니다만 자신들이 몰린다고 여겼을 경우에는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 오판을 해서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장관은 탈북민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고위층 탈북민에 대해 관계기관이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일반 탈북민에 대해서도 신경을 쏟고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놓으면서 조선법률가위원회라는 단체를 동원했는데요. 이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어떤 단체일까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공화국 국민 사망 사건으로 지칭하며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다는 이야기는 음모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편 단체는 조선법률가위원회로 이 단체의 위상과 성격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설명회에서 이 단체가 지난 2002년 10월 설립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에 있는 비상설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 단체를 내세워 김정남 암살 사건에 북한 국적자들이 연관돼 있다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법률과 단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에 법적 논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의 분석입니다.
법률을 전공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명의로 발표를 함으로써 법적인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즉 그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의 발표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아니겠는가.
이와 관련해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이 기구를 등장시킨 것은 공개조사 제2의 연장선에서 우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법적 주장을 함으로써 암살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1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용석 박사의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김정남의 시신을 본국으로 이제 송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건 자체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영구미제로 사실은 남겨둘 수도 있다는 생각을 뭐 기본적으로 그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북한은 그동안 조선법률과위원회 명의로 이따금 입장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나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등을 법리적 논리를 내세우며 비난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대변인이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법적 근거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든지 일본의 안보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다양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가능성과 함께 각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 차관은 23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내릴 수 있는 조치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올 초부터 미국 하원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런 가운데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한 만큼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동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마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단은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 차관은 이어 당연히 한국 정부도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며 부시 전 행정부 당시 북한 핵 검증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임성남 차관은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경찰이 사건 연루자로 지목한 북한 대사관 현광성 2등 서기관에 대한 강제 구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외교관에겐 면책특권이 있어 쉽진 않겠지만 체포영장 자체가 외교적 압력인 만큼 체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아마 상당한 외교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의 결과로서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성남 차관은 아울러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조치를 독려하기 위해 양자 그리고 다자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고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거론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2일 영국 런던에서 제3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마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다양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사건의 배후로 확정된다면 말레이시아 주권을 침해한 국가주도 테러로서 국제인권무대 등에서 이를 논의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배후설이 확정되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매우 중대한 위반이 된다며 유럽연합이 준비 중인 대북 독자 제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애썼던 일부 국가들마저 더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결정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과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를 이끌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번 회동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앞으로 북한의 다양한 책동 가능성을 비롯해 미한일 3국의 공조 방안 그리고 나라별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함께 열리는 미한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공동의 북핵 해법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거의 모든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22일 전 세계 159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mnesty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지난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국가 통제와 압박, 위협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거의 모든 인권이 유린되는 고통을 계속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금과 강제노동, 고문과 학대의 위험에 계속 직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약 40개 나라에 파견한 5만여 명의 해외 노동자들의 권리도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고용주로부터 직접 받아 상당한 부분을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에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어 자의적 체포와 구금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공정한 재판 없이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4개 정치범 수용소에 최대 12만 명을 수감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강제노동과 고문, 학대 등 조직적이고 중대하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통제하는 등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독립적인 언론 매체나 시민사회 조직이 전혀 없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과 국제 통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외부 세계와 연락하기 위해 밀반입된 중국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북중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적발될 경우 간첩죄 등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문제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번복해 지난해 2월에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과 관련해 Amnesty International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방지법 통과에 따른 공권력의 감시 확대와 공영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논란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2016년은 대중영합적인 지도자들이 세계를 우리 대 그들로 양분하면서 일부 사람들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배제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복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교역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양국은 앞으로 협력보다는 경쟁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 경제와 무역,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 전략연구실장입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은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SIS는 당장의 위협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게 더 큰 위협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육군력도 증강해야 되고 해군력도 증강해야 되고 해병대도 증강해야 되고 이런 군사력 증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방식은 바뀌고 네이밍, 이름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아태 지역에 대한 개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포기한다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의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입니다.
경제적인 갈등은 높아질 거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중국 위안화 환율 조작 문제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 그다음에 시장 그 불공정 거래 같은 관행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세게 대응한다고 공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보는 기준은 미국의 국익 우선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잠식한다 이렇게 판단되면 통상 면에서 특히 그런 뭐 강경하게 나오겠죠.
신설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주립 어바인 대학 교수를 임명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나바로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모두가 다 함께 중국이라는 탐욕의 눈이 먼 용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동시대는 물론이고 미국의 후손들의 삶도 비난해지고 위험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행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일정 기간 양국 간 갈등과 기싸움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핵심 칭호를 받으며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한 시진핑 주석도 국내 정치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선포하는 19차 당대회가 열리고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자국의 첨예한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 쉽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재영 연구위원입니다.
지금 분위기상은 시진핑이 중심이 되는 1인 지배체제가 저는 좀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가 만약에 권력을 더 공고히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앞으로 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고 뭐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이상에 되는 권력을 앞으로 자기가 그걸 강화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내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 수호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단기적인 갈등이 높아질 경우 양국의 최고 지도자 모두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물러서기가 어려운 만큼 양국이 위기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충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중 간 이 같은 갈등 구도는 한국 외교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경우 미중 양국과 안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미중 간 갈등의 파고가 클수록 그에 따른 충격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 경제적 난제들에 직면해 있는 미중 양국이 가능한 한 비용이 많이 드는 전면적인 갈등과 대립은 피하는 대신 상호 세력권 확장과 동맹국을 통한 대리 견제와 대응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핵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보다 더 심각하게 미중 사이에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틈새 기간에 세력을 확장시켜 갈 경우에는 주류 공화당 세력들 입장은 그걸 자시할 수 없다는 쪽으로 목소리가 커질 거고 그럴 경우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그 영향력 확장, 지역에서 영향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 내 동맹국들에게 역할 부담 많이 요구하는 거죠. 더 많은 역할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라 하는 요구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이 때문에 한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시대 격화될 미중 경쟁 속에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관리하는 고난도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트럼프 시대 미중 관계는 상호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역별 사안별로 국가 이익을 둘러싼 전략적 갈등과 협력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시대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전달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다음 달 말까지 새로운 자금 지원이 없으면 지원 대상을 줄인다는 방침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82만여 명에게 2,566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에 지원한 2,952톤에 비하면 13%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금이 부족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월 말까지 새로운 대북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선 유치원생들에 대한 배급을 중단하고 이후 배급 대상 지역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축소로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이 영양실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무산 연사 회령 등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는 3월 말까지 식량 지원이 100%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월 수해 지역 어린이와 여성 3만 800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으며 수재민 11만 4,300여 명에게 콩과 식용유를 제공했습니다. 또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뒤 식량을 타간 수재민들도 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8년 12월까지 필요한 예산 1억 2,900만 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모금된 액수는 목표액의 19%인 2,470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철강 산업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이 조처로 중국 철강 업체들이 대체 수입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중국 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산 석탄이 중국 석탄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광물 수출입 정보를 전하는 인터넷 사이트 cam365.net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하는 석탄 가운데 북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78%에 불과합니다. 대중국 석탄 수출 순위 1위는 자원대국인 인도네시아로 약 41%를 차지하고 2위는 28%를 점유한 호주입니다. 중국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리차오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 국내 석탄 생산량과 비교하면 수입한 북한산 석탄의 비율이 워낙 작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철강업계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북한산 석탄은 대부분 무연탄이며 주로 철강업체들이 제련 과정에서 사용합니다. 리차오 연구원은 철강업체들이 북한산 대신 베트남과 러시아, 호주 등지에서 필요한 무연탄을 들여오겠지만 북한산을 완전하게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이 값이 싸고 운송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전체 무연탄 수입량의 85%에 해당하는 약 2,200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이 중국의 전체 무연탄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로 미미한 탓에 전체적으로는 중국 석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리차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약 12억 달러어치의 무연탄을 중국에 팔았습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12.5% 증가한 액수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 거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북한 종업원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은 지난해 집단으로 한국에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에 접견 신청을 6차례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 보호 아래 있던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사정 변경은 국정원 측에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종업원은 지난해 4월 중국에 있는 한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에 14명이 집단으로 한국으로 망명했고 북한은 이를 납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배상으로 2억 7,600만 달러를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는 현지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예. 자세한 사정 좀 보겠습니다. 또 러시아가 극동 지역 쿠릴 열도에 연내 사단급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소식 알아보고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 성전환 학생들의 화장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폐기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주일 미군 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 그 주민들이 입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나하 지방재판소 오키나와 지부가요, 이 지역에 있는 가데나 미 공군 기지 주변 5개 시정촌 행정구역 주민 2만 2천 명에게 항공기 이착륙 소음 피해 배상으로 3억 301억 9,800만 엔, 예, 미화로는 2억 6,700만 달러에 해당하는데요. 이 금액을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고 오늘 판결했습니다. 예. 요미우리 신문하고 NHK 방송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요, 지난해 비슷한 문제로 가나가와현에서 7,200만 달러 배상 결정이 나왔던 것보다 훨씬 높은 미군 기지 주변 환경 피해 소송 사상 역대 최고 판결액을 기록했다고 일제히 전하고 있는데요. 예. 이 피해 배상 규모를 봤을 때 역대 최고인 점과 또 동시에 현지 법원은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1965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정부에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늦게나마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예. 거죠.
말씀하신 대로 1965년부터 불거졌던 쟁점이라면 50년 이상 끌어왔던 굉장히 해묵은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기지는요. 미 제5공군 제18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미 태평양 공군사 하나 최대 시설인데요. 예.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1945년 무렵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전쟁 때부터 이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거점 시설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예. 이 한국전 당시 원산 상륙작전에 투입된 미공군 B-29 폭격기가 공습을 위해 뜨고 내렸던 곳이 바로 이 가데나 기지인데요. 예. 규모가 큰 만큼 미 공군과 해병대 항공단, 육군 항공사령부 소속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많아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꾸준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 1965년 소수의 인근 주민들이 관할 관청에 처음 민원을 넣기 시작한 뒤에 지난 1982년 첫 번째 소송이 제기돼서 예. 그동안 두 차례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역대 최고액으로 세 번째 배상이 결정된 예. 겁니다.
그동안 두 번이나 배상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역대 최고의 배상을 법원이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 두 차례 배상이 소음 피해에 대한 이 단순한 위로금 성격이었다면요. 예. 오늘 나온 판결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메울 수 있는 조치가 될 걸로 현지 매체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한 가데나 기빈 주변 주민들은요. 청각 이상 또 만성 불면증을 비롯한 이 건강 이상에 관한 의학 자료와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예. 이 항공기 소음이 원인인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 비용을 일본 정부 상대로 청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법원은 또 주민들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 지급 말고도요. 주민들이 또 가데나 기지 주변 주민들이 이번 소송에서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는 미군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또 했었는데요. 예. 재판부는 미군기의 운항 권한은 미군에 속한 문제라서 제한 불가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기각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겪는 고충이 상당히 이제 큰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법원에서도 그런 점들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오키나와 주민들 가운데서는 아예 이 미군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이 국토 면적의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은요. 예. 주일 미군 시설의 74% 이상이 몰려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많은 시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미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말고도 최근 미군 장병이나 군속에 의한 이 범죄 사례가 잇따르면서 미군 기지 폐쇄와 주둔 병력의 전면적인 철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군 당국과의 합의로 또 인근 후텐마 미군 비행장을 가까운 해노코 해안에 새로 지어서 옮기기로 하고 지난 6일 기초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예. 주민들은 이에 대한 반대 집회를 꾸준하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오키나와 현지사가 지난 13일 해안 매립공사 승인을 취소를 했는데 예. 일본 정부는 또 이에 맞서서 공사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에 사단급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어제 연방의회 하원격인 국가두마에 출석해서 국경 방어 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는데요. 예. 극동지역 섬 방위와 관련해서 쿠릴 열도를 포함한 우리 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면서 연내에 그 사단 규모 병력을 쿠릴 열도 남쪽 4개 섬에 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현지에는 러시아군 병력 3,500명쯤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극동군 한계 사단 병력이 최소한 5,000명 이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지역 병력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사단급 병력이라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인데 네. 이 지역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섬들이 많은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쿠릴 열도라면은 러시아 극동부의 캄차카 반도하고 일본 북쪽 홋카이도 사이에 줄져 있는 섬들인데요. 예.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섬들 가운데 또 지리적으로 자국에 가까운 네 곳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면서 영웅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아베 신조 총리 2차 집권 이후에 일본 정부가 북방 영토 반환을 외무성에 주관하는 최고 국정과제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효적으로 러시아 땅이지만 일본이 계속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 섬들이 캄차카 반도와는 또 한참 떨어져 있지만 일본 쪽에는 거의 붙어 있어서 지리적 환경으로만 보면은 일본이 쉽사리 포기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일본 정부하고 언론이요, 이런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속적으로 내세워 왔지만 러시아는 이곳에 이 주민 이주 사업을 진행을 해와서 이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지금은 17,000여 명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이곳이 반환되면 러시아 출신 주민들의 자치구로 선포해주겠다라고 제안도 했는데요. 지난 연말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타협안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이 초중등학교 학습 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요. 북방열도와 다케시마 또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했죠.
네. 한때 양국 정상이 타협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왔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건데.
네.
쿠릴 열도에 이제 러시아가 병력을 새로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일본 측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이 신규 병력 배치 계획이 알려진 당일에 고스키 도요히사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입장과 맞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일본 정부는 또 이와 별도로요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러시아 당국에 항의를 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북방 4개의 섬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상반돼 유감이라는 취지로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예.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러시아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 러시아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내일로 5주가 된다고 하네요.
네.
그동안에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뒤집는 조치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와 송유관 건설 문제 뭐 이렇게 여러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요.
예.
이번엔 이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정부 지침을 뒤집었습니다. 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 권리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을 폐기한 건데요. 이 성전환자라고 하면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한다든가 신체적으로는 여잔데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전환자라고 말하죠.
이런 성전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어떤 화장실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출생증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타고난 성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자신이 인지하는 성을 따라야 하느냐라는 건데요. 지난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성전환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쓰게 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게 되면은 학교의 그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라는 경고까지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출생 증명서에 기록된 성, 그러니까 타고난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새 지침을 각급 공립학교에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는 본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렇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바꾼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과거의 지침을 폐기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기존 지침으로 소송이 걸려 있는 점 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을 했는데요.
예.
어제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요. 이런 화장실 문제는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에 성전환자들이 원하는 화장실을 쓰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동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환자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하느냐 이게 정치적으로도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경우에 예.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는 이 화장실 사용 지침서를 내리면서요. 교육 분야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원 조항을 인용을 했는데요.
네.
이 조항이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전 환자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면서 반발이 나왔는데요. 또 범죄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려 점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사용 권리에 대해서 이전 정부와 다른 이제 조치를 내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역시 뭐 반응도 엇갈리고 있겠군요.
보수계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인권단체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화장실 문제는 각 주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민권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 5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4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조금 낍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2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 기온은 3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2도고요. 희천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6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5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5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씩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6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 기온은 영하 3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4도고요. 웅기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씩 끼는 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1에서 4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주요 거점이던 모술 공항을 탈환했습니다. 이라크 보안군과 긴급 대응팀, 연방 경찰, 대테러 부대 등은 오늘 오전 모술 공항과 인근 군사 기지에 대한 총 공세를 펼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라크 긴급 대응팀과 경찰이 모술공항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이라크 관영 텔레비전의 발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서부 나머지 지역을 완전히 탈환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SIL은 지난 2014년 모술을 장악했으며 이라크군은 모술 탈환 작전을 전개해 지난달 모술 동부 지역을 탈환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늘 시리아 평화회담이 재개된 가운데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시리아 정부 협상 대표들과 내전 종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정부 대표들과 만난 뒤 오늘 시리아 반군 협상 대표와도 면담할 계획입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앞서 어제 양측 간 평행선에 당장 돌파구가 보이지는 않지만 평화 계획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이 제네바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건 9개월 전으로 당시 회담은 휴전협정 위반이 거듭돼 자초됐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협상 재개 성공은 내전 당사자들의 휴전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며 러시아와 터키가 취약한 휴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장관은 오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최근 조치들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멕시코 정부와 국민들은 다른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조치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비데가라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오늘로 예정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1일 미국 내 모든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추방 지침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이 정보전 부대를 신설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어제 러시아 의회에서 선전을 영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전 부대 신설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사마노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은 인테르팍스 통신에 정보전 부대의 임무는 국방시설을 보호하고 적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르 오제로프 상원 국방위원장도 정보부대가 러시아의 자료 시스템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뿐 해외를 대상으로 어떠한 해킹 공격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해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 같은 부대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열도 일본명 북방 영토에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며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올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포함해 남쿠릴열도에 4단 규모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동부 지역에서 오늘 대형 폭발이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폭발은 동부 도시 라호르의 한 고급 시장에서 발생한 가운데 파키스탄 관리들은 아직 폭발의 원인이 분명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폭발은 파키스탄 당국이 처음으로 테러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전국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